예레미야 1번 메시지 서원. 말씀에 관한 생명 수업에서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 책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그 내재적인 목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에 더하여 하나님의 의를 그 특별한 성질과 위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정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동정과 긍휼과 다정한 돌봄으로 가득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거역하며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은 또한 예레미야의 상황과 인격과 느낌을 말하며 그의 다정한 마음을 계시하는 예레미야의 자서전입니다. 여호와는 다정한 하나님이시며 다정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울부짖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책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목이 곧으며 회개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열국에 관해 많이 말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 모든 열국과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사람의 영이 없이 행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네 부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은 하나님으로 그분은 부드럽고 사랑이 있고 동정심이 있으시며 의로우십니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대언자가 되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음 약한 청년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레미야는 다정함과 사랑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대조적으로 셋째 부분인 이스라엘은 악하고 완고하며 열국으로 구성되는 넷째 부분은 더욱더 악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예레미야서의 몇 가지 중요한 방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높이심을 뜻합니다. 이 이름은 또한 여호와께서 허무심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허무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에게서 난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베냐민 땅의 작은 성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열국에 대한 선지자로 부르신 바로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열국에 대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뿐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도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열국에 관해 매우 많이 말합니다. 어떤 예언서도 예레미야서만큼 열국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되는 해부터 시작됨.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되는 해부터 시작되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되는 해까지 즉 포로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1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그 한 해 한 해가 모두 무시무시한 해였습니다. 이 41년 동안 적어도 세 차례의 포로됨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선민인 그들의 역사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훼파되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에서 그리고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사역하고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그리고 끝무렵에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어떤 반역적인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가 애굽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해줍니다.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루살렘에서 조상의 땅에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기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이 포로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책은 역사와 자서전과 그의 애언의 총서인 예레미야서는 역사와 그의 자서전과 그의 애언의 총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 많이 말했으며 그의 일생의 모든 이야기를 제시했으며 많은 애언들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언들 중 어떤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갈 것과 성전이 훼파될 것을 애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군대를 환영하고 그럼으로써 에루살렘 온 성과 성전을 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성이 훼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완고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도망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사로잡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으며 그런 다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스사슬에 그를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애언의 적극적인 면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임을 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라고 애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애언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뛰어난 애언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에 관하여 애언했습니다. 바울은 이 애언을 인용했고 그것을 신약의 언약에 적용했습니다. 비록 이 언약이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는 좋지만 현재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과 거역으로 인해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심과 둘레로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여호와의 의로 세우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고하고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실 때 사탄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의가 되실 때 그분은 또한 그들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과 둘레가 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그 다음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중심과 둘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실 때 그리스도는 그 중심이요 둘레이십니다. 예를 들면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최근의 변화들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단지 하나님의 다정함과 의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또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징벌함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책의 내재적인 실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과 둘레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루심입니다. 내용.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그분의 다정한 돌보심과 자비와 동정어린 사랑 안에서 징벌하시고 열방을 그분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의 안에서 심판하심을 통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존재가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역량을 지닌 새 창조가 되게 하여 그들의 신성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다정한 돌보심과 자비와 동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분은 그 선민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향해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에 관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의 자녀를 징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울었습니다. 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울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우는 것 안에서 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뿐 아니라 열방을 의로 심판하심을 통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의 사랑과 짝을 이룹니다. 사실상 열방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의 안에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불신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그들의 우주성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그들 위에 부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역량을 지닌 새 창조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 안에 주입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역량과 함께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역량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 법과 역량을 지닌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그들은 새 창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과 33장 16절은 다윗의 가지요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서 그 표현으로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그들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량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역시 새 언약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심사상. 예레미야서의 중심사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궁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나 빗나간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이시며 성육신하신 그분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적인 존재와 우주적인 표현으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한 선민은 나면서부터 그들의 본성이 사악하고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변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타락으로부터 구속받고 죽은 의문에 속한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신성한 역량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들의 죄 있는 본성, 즉 죄와 사악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이 가리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것은 오는 회복의 시대에 천년왕국 안에서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예레미야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33장 15절로 암시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실 것이며 이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 의로운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어 그들의 중심적인 존재와 우주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심 사상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세 부분과 예레미야 애가에서 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중심 사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이 책의 내재적인 내용에 따른 것이며 인간적인 해석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에 관한 이 말은 사실 신약의 사상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5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분의 인자를 말하고 그분의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긍휼과 다릅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내적 느낌이며 긍휼은 이러한 느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는 이슬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한 후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로잡혀갔지만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안에서 소망을 가지리라. 나는 우리를 향하여 무궁한 인자와 자비를 가진 분에게 소망을 드리라. 그분은 나의 기업이시며 나뿐 아니라 그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도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는 육신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의 후손들은 악하여졌고 더 이상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할 새로운 싹이요 새로운 가지인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어느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가리키듯이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행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은 그분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실 것임을 가리키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이것 또한 신약의 사상입니다. 내가 상고하고 싶은 넷째 부분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한 법은 신성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그들 안으로 주입하실 것이며 이 생명에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생명이 법입니다. 우리는 사과나무를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그 자체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법은 사과나무의 생명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를 산출합니다. 사과나무야, 나는 내게 바나나를 맺지 말고 사과를 맺으라고 명한다. 또는 내가 맺는 사과는 둥그러야 하며 네모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생명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방식으로 사과나무를 조절할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 사람의 생명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을 조절하는 법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조절하는 내적인 법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가면 이 신성한 법은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집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퍼지는 것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스라엘 온 집이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아는 역량과 능력을 지닌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 창조인 우리는 생명의 법의 내적 지시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와 같아질 것인데 그들 역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새 창조가 될 것이며 신성한 생명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을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에서 과일을 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따올 때 우리는 늙은 가지들이나 메마른 잎사귀들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은 열매를 관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에서도 우리는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아닌 열매들을 모아야 합니다. 가지들과 잎사귀들을 주의하는 사람들도 옳고 열매를 감상하는 사람들도 옳지만 열매를 모으는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안에 있는 이 메시지들에서 나의 부담은 가지들이나 잎사귀들이 아닌 열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서원에도 당신이 누릴 많은 사과들과 복숭아들과 배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왕으로서 다스릴 의로운 가지, 주님의 인자와 자비,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신성한 생명의 법을 지닌 새언약 등에 관한 부분들은 분명 우리의 누림과 빛비춤을 위한 놀라운 열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들과 잎사귀들에 집중하는 반면에 나는 당신에게 열매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9번 마지막으로 이 서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위임입니다. 1장 둘째 부분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을 다룹니다. 2장에서 45장 셋째 부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연루된 열방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과 심판에 관계됩니다. 46장에서 51장 마지막 부분은 포로된 기간의 역사의 보충입니다. 52장 이미 지적했듯이 이 네 부분에는 네 편, 곧 하나님, 예레미야, 이스라엘, 열방이 있습니다. 처음 두 편은 선하지만 그 다음 두 편은 악합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는 네 편이 그 안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